잘해주시고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구약성경 51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근데 밤에 저 여자가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먹이려고 일어나 본처럼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로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사나이를 둘러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고,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함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이더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아마 경험이 있을 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20년 전쯤에 한국에서 그 이태원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이태원에 있는 어느 햄버거 가게에서 그 패터슨과 알렉스라고 하는 미국 군인이 한국 20대 젊은 청년을 화장실에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원한이 있어서 죽였던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이 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냥 우발적으로 그냥 죽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잡혔습니다. 법정에 섰는데 두 사람 중에 분명히 한 사람은 누군가 죽였어요. 누가 죽였는지 모릅니다. 서로 자기가 안 죽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둘 다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한 명이 반드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면 또 다른 사람은 공범일 텐데, 최소한 공범의 죄는 물어야 되는데 둘 다 무죄 판결이 난 겁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요, 제일도 아닌데 어우 막 억울해가지고 제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분통이 터져가지고. 물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그 19년 말에 진범인 패터슨이 진범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고 20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제이 심슨 사건, 그렇죠? 죽였는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죽은 사람도 억울하고 재판을 보는 사람들도 억울해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더 많이 당합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근데 직장에서는 정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요구합니다. 나는 직장에서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직장은 우리에게 바르게 사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요구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직장은 간과 쓰개까지 다 빼서 충성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는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믿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앞으로 더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여인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같은 한 집에 살고 있는 창기가 자기 아들이 죽자 내 아들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저 마른 하늘에 날벼락 받는 그런 기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같은 집 안에 살고 있는 또 다른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같은 일을 하고 있거나 같은 집안에 살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러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3주 전에 이 본문으로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의 원통함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원통함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두 가지였는데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게 되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첫 번째가 듣는 마음이었고 두 번째가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재판을 두 단락으로 나누면 16절부터 22절까지를 보게 되면 솔로몬이 정말로 듣기만 합니다. 듣기만 해요.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더니 듣기만 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잘 듣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잘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데서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오래전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던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어떤 하숙집에서, 한국에서 어떤 무더운 여름날 두 청년이 선풍기를 켜놓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야쿠르트죠, 야쿠르트죠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아니 왜 자다가 말고 야쿠르트를 달라고 그러나, 벌떡 일어나가지고 냉장고 열어서 야쿠르트, 야 여기 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언제 야쿠르트 달라고 그랬어, 약으로 틀어달라고 그랬지, 선풍기 약으로 틀어달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야쿠르트 달라고 그랬냐고 그랬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든 갈등은 잘 듣지 못한 데서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듣긴 들어도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도요, 이게 막 하잖아요. 가끔 이제 피드백이 오는데 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딴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정작 말하려고 하던 것이 아니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예전에 짜장면집이 맛있다고 그랬더니, 예, 그것만 기억, 물론 이제 그것만 기억한 건 아니에요. 예, 한두 분이 아닙니다. 목사님 또 내 얘기하시는, 아니 수십 명 정도가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예, 거기 어디냐고 막 이러면서. 예, 그런 것만 기억해요. 그렇죠? 그런 것만 듣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화 들기가 참 겁이 나요. 그것만 기억할까 봐. 사람은 들긴 들어도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렇게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집니다. 제가 가끔 제 아내와 다툴 때가 있는데요, 듣는 문제예요. 제 아내는 분명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전 들은 바가 없어. 듣긴 들었는데 제가 잘못 이해를 했거나,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집사는 못 들었대, 아니면은 듣긴 들었는데 다르게 이해를 했거나, 이럴 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말 잘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말을 못하더라도, 조리 있게 잘 말을 못하더라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분이에요.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창기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두 여인이 말을 하는데, 첫 번째 창기는 17절부터 21절까지 무려 다섯 절에 걸쳐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여인은 22절에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라고 딱 한마디만 합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엄마일까요? 처음에 다섯 절이나 걸쳐서 길게 말했던 이 여인이 엄마일까, 진짜 엄마일까요? 아니면 그냥 한마디만 말했던 이 여인이 진짜 엄마일까요? 저는 100% 확신하는데 두 번째 엄마가 진짜 엄마일 것 같아요. 원래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논리적이에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그냥 진실밖에 말할 게 없어요. 이게 사실인데, 그렇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이거 꾸며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첫 번째 이 창기가 자기가 했기 때문에 이 디테일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두 번째 엄마가 진짜 엄마일 것입니다. 이 진짜 엄마가 생각할 때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저 여자 말도 진짜 잘한다. 에? 내가 이길 수가 없네. 이길 수가 없어. 막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꼭 잘못한 사람이 말이 많고요. 잘못한 사람이 말할 때 더 논리적이에요. 저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듣고 있으면 내가 다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억울해요. 그래서 더 원통합니다. 나도 좀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뭐 말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원통합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것까지도 다 아세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논리적이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유창해야지만 주님이 들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잘 모르더라도 그냥 말로 잘 표현할 수 없어.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냥 부르더라도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 솔로몬 왕도요, 이미 이 창기들이 말했을 때 누가 진짜 엄마인지 분명 알았을 것입니다. 분명 알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칼로 이제 뭐 베어라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학자들도 다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알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마음,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면서 듣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면서 낮아져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왕이 재판했던 사람들 직업이 뭐였습니까? 창기였죠. 창기. 창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창기가 되었느냐? 때로는 노예로 팔려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하지 못한 여인일 수도 있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어서 과부가 되어서 근데 고엘 제도로 누군가 물러줘야 되는데 기업 물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과부가 그냥 가난하니까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창기가 된 사람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장 비천한 사람이에요. 천한 사람입니다. 창기입니다. 음란한 사람입니다.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왕이 직접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당시에 다른 재판관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모세가 재판하다가 탈진하니까 이드로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천부장 세우고 백부장 세우고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나머지 사람 것들은 그 사람들에게 맡기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더 많아졌어요. 그렇죠?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성문의 장로들도 있었어요. 재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낮은 계급에 있었던 사람들, 그렇죠? 정말 더러운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왕이 직접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뭘 보여줍니까?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다 그들의 마음을 알고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낮아져서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세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기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공평하게 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공평하게 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간구했던 두 번째가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23절부터 보면 이제 정확하게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데 오늘 재판에서 왕이 어떻게 선악을 분별하느냐 도구가 뭐였습니까? 칼이었습니다. 칼을 가지고 딱 대니까 놀랍게도 그때 선과 악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칼을 댄다고 했을 때 아마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 무자비한 왕이 있다니 어떻게 살아있는 아기를 죽일 수가 있나? 반으로 자르면 당연히 죽게 되는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재판이 어딨나? 아마 깜짝 놀랐을 것인데, 놀랍게도 칼을 대는 순간 선과 악이 분명하게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칼을 대니까 진짜 엄마는 그 마음속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대니까 가짜 엄마는 이 악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서 내 것도 내지 말고 네 것도 내고 하지 말고 그냥 죽이라, 반으로 나눠라. 칼을 대니까 감추어졌던 마음들이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칼을 통하여 선악이 분별되었던 것처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도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본문에 있는 칼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이에요. 칼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칼을 통하여서 선과 악이 드러났던 것처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과 악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말씀. 그렇죠? 시몬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게 드러내려 함이니라.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이 다 드러나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뜨거움을 경험했습니다.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했고 시기가 막 올라오기 시작했고 말씀을 전하자 본성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칼이 되어서 정확하게 선과 악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공평하게 재판하십니다. 왜요? 말씀이 선과 악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죄 없는 사람부터 치라 그러니까 노인부터 아이까지 다 돌을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공평한 재판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때도 공평하게 재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98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공평으로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억울해요. 세상은 억울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공평하게 재판하십니다. 다시 오실 때 분명하게 공정하게 가장 공평하게 재판하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봤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억울함도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장 공평하게 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일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통해할 때, 우리가 억울해할 때 우리 스스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공평하게 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 성경에 억울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성경에 억울한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스스로 자기가 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던 다윗, 억울합니다. 골리앗 쓰러뜨렸더니 갑자기 막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판단하실 것이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9절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가장 공평하게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권리까지도 포기하는 겁니다. 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엄마는요 나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도 포기하고 줘버립니다. 물론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주는 것이죠. 근데 준다고 하는 것은 이 재판에서 자기가 패배를 인정하는 겁니다. 단순히 아들을 빼앗기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끔 되어 있어요. 자기가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랑하는 아들을 그냥 줘버렸습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야 됩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자는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겉옷까지 달라고 하면 속옷도 줄 수 있어야 돼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까지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오른뺨 맞은 것도 억울한데 왼편도 내밀래요. 겉옷도 달라는 것도 빼앗기는 것도 억울한데 속옷도 줘야 된대요. 오리까지 걸어가는 것도 억울한데 십리까지 가라고 말합니다. 억울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취하는 행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냥 줄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원한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 가서는 우리 주님이 공정하게 가장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믿고 주는 겁니다. 그 믿음 없으면 절대로 주지 못합니다. 그 믿음 없으면 그냥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갚아버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맡겨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함을 당하셨습니까? 마지막 재판을 당하실 때 그 재판이 얼마나 억울한 재판이었어요. 불법적인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았을 때 해뜨기 전에 재판받았습니다. 당시 법은 낮에 재판하는 거였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재판이 또 너무 일찍 끝났어요. 사람의 생명을 그렇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몇 시간도 안 돼서 금방 끝내버렸습니다. 불법적인 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변호인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것은 공식적인 산헤드린 공의회가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이었어요. 공식적인 회집 장소가 아닙니다. 게다가 증거들을 다 찾은 다음에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거짓 증거들을 막 찾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억울한 것입니다.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도 증거를 가지고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여론에 따라서 결론이 났습니다. 백성들이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죽이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잘못이 있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여론에 밀려서 죽이게 된 것입니다. 가장 억울한 재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뭡니까?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소외된 자들, 천한 자들과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게 죄입니까? 그게 죄예요? 아무런 죄도 없으시면서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만큼 억울한 재판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불공정한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에게 재판을 받는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시면서까지도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이 예수님만큼 크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 아주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예수님 닮을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저는요 젊었을 때 원래 제가 제일 참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억울한 겁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요 이게 참을 수가 없어요. 막. 제가 굉장히 바른 생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거든요. 법대로. 그래서 제가 그 한국에 살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한국의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해요. 최근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 이제 주차 구역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동사무소 가서 신청을 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그걸 딱 사면 한 달에 얼마씩 내면서 그 주차 구역은 나만 댈 수 있습니다. 근데 주차 문제가 너무 심하니까 자기 자리가 아닌데도 어떤 사람이 대요. 그렇죠? 그러면 견인하는 데다가 딱 전화만 하면 바로 끌고 갑니다. 그 사람은 이제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주차 문제가 심하니까 가끔 제 자리에 다른 분이 딱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바로 전화를 하진 않죠. 이게 전화번호가 있으면 전화를 합니다. 그 주인에게 차주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좀 차 좀 빼달라고. 근데 전화를 해도 몇 번을 했는데도 전화 안 받으신 분이 계시고 때로는 전화번호도 안 남기고 그냥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제가 견인하는 데다 전화해가지고 끌고 가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데 됐다가는 제가 주차 딱지를 떼거든요. 제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있던 그 교회에 부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진짜 착한 분이셨습니다. 이분도 이제 똑같이 자기 이제 주차구역이 있었었는데 가끔 가다가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화를 건다든지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전화를 안 받으신다든지 아니면 전화번호가 없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처럼 견인하는 데다가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딴 데를 댑니다. 이 목사님이. 그리고 가끔 본인이 불법 주차 딱지를 떼요. 자기 주차구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돼서 못 떼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누가 알아주나? 에? 아니 그 자기 자리에 댔던 목사님 자리에 댔던 그분이 뭐 고마워할 줄이라도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줘요.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이고 뭐 자기가 자리 있는데 다른 데 댔다가 불법 주차 뗐다 뭐 피해를 봤다 뭐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더 억울했었습니다. 나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야, 아무도 몰라줘도 내가 안다. 내가 알아.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나는 알고 있어. 내가 다 갚아줄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대가를 바라고 희생한다면 그 더 이상 희생이 아닙니다. 억울해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우리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억울한 것 못 참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모습이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주님 닮지 못한 모습 이게 하나가 있구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스스로 갚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마음을 잘 사귀고 주님 가신 길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좀 부족하지만 그 기도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악해요. 불공정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억울합니다.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억울해서 자기가 스스로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 모습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악바리처럼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챙겨 먹을 거 다 챙겨 먹고 하나도 양보 안 하고 하나도 희생 안 한다면 언제 예수님 모습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용서할 사람이 생겨야 용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서할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기회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있어야 사랑하죠. 근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원수가 생겼어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렇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주님 모습 닮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른뺨을 치면 이야 왼편도 내밀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주님 모습 닮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야 속옷까지도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오리까지 가자고 하면 이제 기회가 생긴 거예요. 십리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주님 모습 닮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따라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회 삼아서 주님 모습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가 무엇입니까? 똑똑한 게 지혜가 아니에요. 주님 모습 닮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들으시는 예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가장 공평하게 재판하시고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